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 남부 여러 지역에 공격을 가해 최소 8명에서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 관리대를 인용해 칸 유니스에서만 9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특정 도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어제 칸 유니스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향해 로켓 20발을 발사했다면서 이곳에 밤새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를 집중 공습했으며, 지상군은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서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작전 수행 중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가자지구엔 안전한 곳이 없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더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팔레스타인 의료진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자이툰에 탱크 포격을 가해 팔레스타인 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테러군을 파괴하는 단계를 끝내기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들의 잔당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 판결 뒤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 설립됐다면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토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 뒤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 미국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2%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어젯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사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너시스 승용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친 뒤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시민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운전자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버스 회사 기사로 4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자 아내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우크라이나의 한 비행장을 공습해 전투기 5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지역의 미르호르도 비행장을 겨냥해 이스칸데르 M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수호의 27 전투기 5대를 파괴하고 2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최근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빈이 100점 만점에 98.4점으로 세계 으뜸 도시에 꼽혔습니다. 도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의료 수준이 어떤지, 환경, 문화, 교육, 그리고 사회 인프라 항목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데, 이 아름다운 음악의 도시라고 불렸던 오스트리아 빈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조금 부족해서 환경 문화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빠진 것을 빼고는 3년 연속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빈 다음으로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있고요. 스위스 취리히, 호주 멜버른, 그 다음이 캐나다의 캘거리, 스위스 제네바 순인데 모두 96점 이상의 훌륭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위권 도시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인구가 적당하고 범죄율은 낮고 도로와 대중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끝나지 않은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11년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크이우, 173개 나라 가운데 165위, 이스라엘 테라비브는 1년 사이에 2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져서 112위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하와이주 호놀룰루였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23위고요. 북미 지역은 대개 교육 부문의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이 세계 45위의 도시 이름을 올린 런던과 마찬가지로 주택 문제 때문에 부문 점수가 났습니다. 상위 30위권 안에 서유럽 도시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요즘 시위가 늘면서 도시 안전성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세계 순위 9위고요. 그 뒤로 싱가포르, 홍콩, 한국 서울, 부산, 그리고 타이페이 순인데 그래도 모두 90점 전후의 우등 도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이야기, 미국과 소련의 달 표면 탐사 성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2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1에서 100mm, 10에서 100mm 정도, 황해도와 강원도 등 남부지역은 150mm 이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과 원산 장정 그리고 함북 일부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고요. 김치액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도 22도, 함흥과 중강 원산은 19도, 신의주 21도입니다. 청진 17도, 해산 16도.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원산 31도고요. 함흥은 29도입니다. 해산의 낮 최고 27도, 신의주와 중강은 26도, 청진은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실까요?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3.5m까지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3.5m, 먼바다 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칸 유니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이곳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를 앞두고 범 여권과 좌파 연합이 긴급하게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가자지구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2일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칸 유니스 지역을 공격했네요.
그렇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 목격자들을 인용해 2일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대한 맹렬한 폭격과 포격이 있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영원 소식통은 폭격으로 8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몇 달 전에요 이 칸 유니스 지역에서 철수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 몇 달에 걸쳐서 전투를 벌인 뒤에 지난 4월 초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가 1일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 약 20발을 쏘자 이스라엘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 공격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칸 유니스 지역 주민들한테 대피하라고 명령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일 칸 유니스와 라파 동부 지역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주민 수천 명이 이스라엘 전차와 전투기가 대피 지역으로 명시됐던 카라라와 아바산 등 지역을 공격하자 간밤에 대피해야 했다고 주민들과 하마스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피 명령은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나요?
네, 이스라엘군 측은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격전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 안에 이 칸 유니스와 라파를 담당하는 유럽 가자 병원이 있는데요. 의료진이 병원 환자들과 병원에 피해 있던 가족들을 대피시켜야 했다고 현지 목격자와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그 국경 지역 라파에서 그동안 하마스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초기에 이 라파에 숨어있는 하마스 대원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작전을 펼쳤고요.
네.
이후에는 하마스가 이곳에서 재조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소규모 작전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일 이 하마스의 군사 능력을 파괴한다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하마스 잔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의 책임자가 이스라엘 쪽에 잡혀 있다가 풀려났다고요?
네, 그동안 이스라엘 쪽에 구금돼 있던 이 모하메드 아부 살미야 알시파 병원 원장이 1일 석방됐습니다. 살미야 원장은 지난해 11월 말에 유엔 구급차들을 이용해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이스라엘군 검문소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 알시파 병원은 이스라엘군에 포위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왜 그 병원의 원장을 체포했던 겁니까?
나의 앞서서 이스라엘군은 이 알시파 병원 안에서의 이 하마스 작전에 관해서 심문하려고 그를 체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편 살리아 원장은 1일 풀려난 뒤에 이 칸 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의사와 보건당국 직원을 포함해 거의 50명이 풀려나와 가자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이 구금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주게 된 겁니까?
네, 국내 정보 담당 기관이죠. 이 신베트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더 많은 테러 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이 구금센터 안에 추가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는데
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데 실패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정당국도 성명을 내고 이 군과 신베트가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풀어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신베트는 군과 함께 이 수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이 덜한 일정수의 수감자를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석방된 이 알시파 병원의 삼위아 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감자들이 구금 중에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네, 삼위아 원장은 이 수감자들이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면서 자신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부러지고 반복해서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위아 원장은 또 4차례 법원 심리를 받았지만 자신에 대한 기소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삼위아 원장이 고문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삼위아 원장이 마지막으로 갇혀있던 이 나파 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당국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삼위아 원장 주장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모든 수감자가 법에 따라 구금돼 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 구금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하모크들을 인용해서 9,600명 이상이 이스라엘 교도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자 보건당국은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군이 적어도 310명의 가자지구 의료요원을 구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30일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아렌당이 득표율 1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자, 아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좌파연합으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신민중전선 NFP와 3위에 그친 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아렌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 결선 투표에서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세력이 연대해서 어떻게 이 아렌의 집권을 막겠다는 걸까요?
네, 1차 투표에서 이 득표율 3위로 2차 결선 투표에 올라간 후보들이 사퇴하자는 겁니다.
네.
이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 지역구에서 아렌 후보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후보가 누구든지 그를 지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아, 이거는 NFP와 범여권 후보가 이 모두 이 결선 투표에 나가면 표가 갈라져서 이 아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네. 자, 과거에도 프랑스에서 이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으려고 이런 연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연대를 프랑스에서는 이 공화국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례로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으려고 이 다른 성향 유권자들이 당시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이 국민전선이 현 아렌의 전신인데요. 이 장마리 르펜은 아렌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마리 르펜의 아버지입니다.
네. 자, 신민중전선이죠. NFP 이 당과 범여권이 추진하는 이 공화국 전선 성사될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이 아렌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려는 르펜의 노력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렌을 덜 외면하게 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공화국 전선에 참여해달라는 정치 지도자들 요청에 따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실제로 그 범여권이라든지 NFP 촉구에 따라서 그 사퇴한 후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퇴 시한이 2일 저녁 6시까지인데요.
네.
AFP 통신 추산에 따르면 이 좌파 진영 후보나 이 중도 성향 후보 가운데 150명 이상이 이미 사퇴했다고 합니다.
네. 자, 프랑스는 이제 총선 2차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대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데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이 NFP에 합류한 정당과는 또 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NFP의 급자 성향의 불굴의 프랑스 LFI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범여권 안에서 이 LFI 소속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연대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범여권 일부에서 왜 이 당은 또 후보들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들은 이 LFI가 이 반유대주의를 옹호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앞서서 LFI 소속 일부 정치인이 이 팔레스타인 무장전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옹호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LFI가 반유대주의를 옹호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한편 브루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1일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유권자들에게 LFI 후보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FBI가 자신에게는 RN처럼 국가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들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 빅테크 거대 정보기술 가운데 하나인 메타 소속입니다. 이 메타가 유럽연합의 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1일 성명을 냈는데요. 초기 조사 결과 메타가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확정이 되면 EU는 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메타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메타 실적이 13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메타의 어떤 행위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네. 지난해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광고 없는 구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모델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달 미국 돈으로 대략 14달러를 내야 하는데요.
네네.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이른바 결제 또는 동이라는 모델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를 사용하려면 광고를 보든지 광고가 싫으면 돈을 내라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또 이 광고가 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즉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 사용자 취향이나 구매력에 맞춘 광고가 나온다는 건데요.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해당 모델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이용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메타가 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메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타 대변인이 미국 CNN 방송에 해당 모델이 유럽 최고법원 지시를 따르고 있고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와 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은 잠정 결론 상태인데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집행위원회가 내년 3월 말까지 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1일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메타가 수백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덜 개인화된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바로 며칠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사도 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목됐죠.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을 보면요. 이 앱 개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사용자들한테 더 저렴한 대체 방법을 알리고 이걸 통한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EU가 지적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이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내려받기를 할 때마다 앱 개발자들한테 미국 돈으로 약 54센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앱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에 해당 앱 배포를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사도 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네, EU 주장과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내년 3월에 이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EU 측이 밝혔습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과 EU 집행위 의견에 따라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계속 듣고 이를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 발효된 것이 지난 3월이었는데 그 이후로 벌써 미국의 두 개의 기업이 위반 사례로 지목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사용자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경쟁자에게 더 많은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소위 게이트 키퍼라고 불리는 이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메타나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또 아마존 등 총 7개 회사를 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을 했고요. 지난 3월에 이 법이 발효된 뒤에 애플과 메타 구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은 전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하급심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주정부가 주법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의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판단을 내렸죠.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임 중에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문에서 미국 헌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의 헌법적인 권한 아래 이뤄진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든 공식적인 행위에서 추정적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은 보수 6대 진보 3 대법관 성향에 따라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선거 결과 뒤집기 노력,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한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11월 대선 전에는 이 사건이 다시 법원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어떤 행위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자, AP통신은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노트르담 대학교 로스쿨 데릭 밀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대선 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판단까지 받게 됐는지 그리고 파기환송됐는지 사건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그 네 가지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잭 스미스 연방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선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의 일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이 있어서 무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죠.
네, 자,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 6, 진보 3 이렇게 의견이 갈렸다고 했는데
예.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른 진보 성향 대법관 두 명과 함께 낸 소수 의견문에서 이번 판결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 헌법과 정부 체계의 기본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모든 면책권을 부여했다며 모든 공식 권한에서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1차 텔레비전 토론 다음 날이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그 1차 토론 다음 날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재판에서도 부당기소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의사당 난입상권에 참가한, 가담한 참가자에게 일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뿐입니다. 해당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데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반응을 보였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대법원이 전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왕은 없다며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법이 위에 있지 않으며 미국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oday's Supreme Court decision on presidential immunity that fundamentally changed.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으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그 2021년 1월 6일에 이 의사당 난입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자, 미국 국민은 다가오는 대선 전에 법원에서 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을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럼 본인은 이 법원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지지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이 상당 부분 인정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환영 입장을 내놨군요.
예.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오늘 대법원 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래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승리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화된 법무부와 잭 스미스 특검에게는 또 다른 패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거명되는 JD 벤스 상원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트럼프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있어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미국의 슬픈 날이자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슬픈 날이라며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선거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결정이 나온 후에 또 다른 형사재판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대한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할 것을 담당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 파기와 함께 오늘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몰아가면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예,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뉴욕 형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동안 사건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서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자, 대법원이 들여다본 사건은요, 잭 스미스 연방특검이 기소한 사안이고요.
그렇죠.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은 뉴욕 맨해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입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 5월 31일 뉴욕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대법원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그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외에도 소셜미디어 관련된 결정도 나왔군요.
네. 자, 주 정부가 주 법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었는데요. 네. 대법원의 1일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안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사안은 지난 2016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이 난입 사태를 조장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자, 그러자 보수 성향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네. 이후 구글이나 틱톡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네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이들 법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하급법원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예, 플로리다 주법의 주요 조항은 기각되고요. 텍사스 주법은 용인되는 등 좀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 주의 법률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정치 후보나 언론 기업 등의 콘텐츠를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텍사스 주 법률은 월간 실사용자가 5천만 명 이상인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관점에 대해 검열하는 걸 제한하는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두 법률 모두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대법원이 왜 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겁니까?
네, 대법관들은 주법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두 사안의 핵심은 수정헌법 1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인데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의 의견문에서 당사자들은 핵심 문제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기록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소셜미디어 기업과 주정부 측 각각 어떻게 주장을 펼쳤습니까?
네,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이른바 중도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검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만약 기업의 특정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량권이 없다면 극단주의나 혐오 표현, 허위 정보 등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두 법률에 반대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편집 재량권을 갖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주요 의사소통 도구가 되는 그런 디지털 시대인데요. 예, 그래서 관련 소송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회기 이 사안 말고도 또 다른 그 소셜 관련,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도 다뤘었다고요?
예,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 연방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계정을 삭제하는데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네.
한편 대법원은 7월 1일을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고요. 여름 휴일을 가진 뒤 10월 7일에 새 회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주지사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연방정부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처럼 주정부에서 일할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 죄인들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의 임명권과 사면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need someone by my side who I can rely on for wisdom, guidance, and advice. I found that person. Today I'm announcing my nominee, Congressman Antonio Delgado.
지난 2022년 5월 3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부지사에 안토니오 델가도 연방 하원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뉴욕 주민을 우선시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부지사 후보를 그간 찾았다며 델가도 의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주지사가 주 행정부에서 일할 관리를 지명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관리가 내각으로 알려진 주지사의 자문위원회에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 주 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사가 선택하는 관리들은 주의회 인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주에서 주지사는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을 임명하거나 지명하며 이것도 많은 경우 주의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New York Lieutenant Governor Kathy Hochul on Wednesday sought to distance herself from Governor Andrew Cuomo. Hochul, who had largely worked in Cuomo's shadow since being elected Lieutenant Governor in 2014, expressed
그런가 하면 많은 주에서 몇몇 행정부 직책을 독립적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미 주지사 협회는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직책이 부지사와 총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 직위는 일반 주민선거로 뽑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주감사원장과 사전사후감사부서부장, 그리고 주교육과 고등교육기관장에 대한 주지사의 임명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모든 주의 헌법이 주지사나 사면위원회에 사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개념이나 절차 구조는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사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 권한에 해당합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공식적 무효화, 감형, 그리고 집행유예 등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의 임명권과 사면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5년 후반에 미국은 한 우주선이 궤도 내에서 다른 우주선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선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 즉 랑데부와 도킹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하려면 우선 두 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제미나이 우주선이 무인 위성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킹하려 했던 목표 위성이 주 로켓에서 분리되면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미나이 계획은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아폴로호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 우주 비행 계획입니다. 나사는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14일 동안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사는 제미나이 계획을 통해 우주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보내서 우주 유영과 도킹, 우주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장시간 우주 비행 경험과 달 탐험에 필요한 우주 여행 기술, 그리고 인간이 달에 착륙해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꿈을 이루려면 우선 궤도 안에서 한 우주선이 다른 우주선에 가까이 접근해서 결합하는 랑데부와 또 도킹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미나이는 목표 위성이 폭발하면서 도킹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주선을 둘 다 제미나이로 발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성 대신에 우주선을 발사하면 두 번째 우주선이 첫 번째 우주선을 추적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두 번의 시도 끝에 두 번째 제미나이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주선 발사의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먼저 발사한 첫 번째 제미나이 우주선은 약 11일 동안 궤도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제미나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을 더 높은 궤도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우주선이 첫 번째 우주선에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우주선이 600m 이내로 접근해야 성공이었습니다. 두 제미나이 우주선을 발사하기 전에 지상에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두 우주선은 3분의 1m, 즉 약 33c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제미나이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작업이 마치 쉬운 일인 것처럼 노련하게 해냈습니다.
1959년 1월 소련은 무인 달 탐사선인 루나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소련은 무인 달 탐사 계획인 루나 계획을 세우고 1959년에만 세 차례 루나 이름을 단 탐사선들을 달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은 몇 차례 시도 끝에 루나 1호 발사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루나 1호는 달 가까이 접근했지만 달 표면에 충돌하려 했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59년 9월 소련은 루나 2호를 발사했습니다. 루나 2호는 세계 최초로 달의 표면과 충돌한 탐사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소련은 세 번째 무인 달 탐사선 루나 3호를 발사했습니다. 루나 3호는 최초로 달을 일주했고 달 뒷면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루나 3호는 달 뒷면의 이미지를 지구로 보낸 첫 번째 우주선입니다. 지구에서는 달의 한 면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달의 뒷면은 지구상에서 아직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최초의 달 표면 탐사 역시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미국은 무인 우주선 레인저를 이용해 달을 탐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레인저 7호가 달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 레인저 7호의 임무는 달 표면에 충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64년 7월 31일 레인저 7호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달 표면 충돌에 성공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둔 달 탐사선이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달 표면에 충돌하기 전 15분 동안 4,308개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저 7호가 보낸 이미지는 먼 거리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2월 소련의 루나 9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고 사진을 전송하면서부터였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좋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Guess what? I saw David the other day. He's a totally different person now. He dressed up so nicely, and he was with a beautiful woman. And they were walking with a little boy holding hands together.
No way! I canno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Okay, seeing is believing. Why don't you come to my office and I will show you the picture.
잔이 데이빗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말해서 제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면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To see is to believe.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첫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낫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Seeing is believing.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I saw David the other day. He's a totally different person now. He dressed up so nicely, and he was with a beautiful woman, and they were walking with a little boy holding hands together.
No way. I canno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Okay, seeing is believing. Why don't you come to my office and I will show you the pictur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Guess what?
친구 사이에 스스럼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표현이죠. 저기 있잖아.
Guess what? I saw David the other day. The other day.
얼마 전에 데이빗을 봤어요.
He's a totally different person now.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He dressed up so nicely.
그는
dressed up nicely.
잘 차려입었어요.
And he was with a beautiful woman.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No way.
놀라운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No way.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I can'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요.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Why don't you come to my office and I will show you the picture.
내 사무실에 오는 게 어때요?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죠.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You told me that David is with a beautiful woman now, but seeing is believing.
당신은 데이빗이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다고 말했어요.
But seeing is believing.
하지만 봐야 믿죠.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I saw David the other day. He's a totally different person now. He dressed up so nicely. And he was with a beautiful woman. And they were walking with a little boy holding hands together.
No way. I cannot believe what you are saying.
Okay, seeing is believing. Why don't you come to my office and I will show you the pictur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To see is to believe.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천 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낫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Seeing is believing.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Shape of My Heart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